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못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실 종말의 때 이루어질 일들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시간 저희가 다시 한 번 예언의 말씀을 받들어 읽고 오늘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키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돈시켜 주시고 우리의 지성을 고양시켜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이 말씀이 주는 위로와 교훈과 책망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이야기의 줄거리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래 의도하신 것을 막는 방해물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근본적인 문제를 어떻게 고치고 해결할 것인지 그 결과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책이냐라고 말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성경을 매우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중에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은 구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성경 전체는 대개 하나님의 구속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쉼없이 흘러가는 역사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완성을 묘사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조, 타락, 구속을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은 구속의 완성의 부분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본문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17절부터 19절 말씀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실 것을 선포하고 20절부터 23절은 새 예루살렘에서 백성들이 어떤 축복을 받아 누릴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언약 백성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통치를 묘사하고 있고, 마지막 25절은 새 창조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성산에서 우주적인 평화와 질서를 누리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오늘 본문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인가, 그리하여 하나님의 신적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온 세상 만물이 어떻게 새로워질 것인가 하는 것을 묘사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7절 말씀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역사의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은 물론 모르는 것까지 다 합해서 모든 실체를 묘사할 때 하늘과 땅으로 묘사합니다. 모든 것을 총망라할 때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벗어난 다른 영역이 있을 수 없겠죠. 따라서 하늘과 땅은 단지 그냥 하늘과 땅을 가리킨다기보다 모든 실재하는 전 영역을 총괄하는 표현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전체를 의미하는 복합적 표현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과 땅을 단지 그런 것으로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이 말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할 때 그때 천지는 궁창 정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땅 정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단어로 이해해야 됩니다. 니헤미야 9장 5절에서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그 기도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천지 창조에 대한 예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고백에도 나타나는데 골로새서 말씀해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놓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 나오는 천사로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맹세도 비슷한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천사로 등장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맹세하는 장면, 모든 물건을 만드신 창조하신 분을 가리켜 맹세하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늘과 땅은 만물을 지칭하는 수거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 포괄하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7절에서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고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17절은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18절은 창조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가? 그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가 새로워질 필요, 즉 더럽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의식했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을 홍수로 쓸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홍수로 세상을 다 쓸어버렸지만 전적으로 새로워지지 못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인간의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항상 악했기 때문에 홍수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인간의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으로 맹세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움, 그 새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로 더럽혀진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구속사역을 진행해 오셨던 바 이제 구속사역의 정점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하늘과 새 땅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문구는 성경에 총 네 번 등장합니다. 두 번은 구약에 등장하는데 65장과 66장에 등장하고 있고 나머지는 베드로 후서 3장 13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등장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새로워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가능한가? 100번 씻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때 이 피조세계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서 내가 라고 하는 것은 13절에 언급된 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했다고 되어 있으니 당연히 여기서 1인칭 내가 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 그분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도대체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창조세계가 천지간의 모든 실체와 모든 영역 전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옛것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워졌다는 이 말은 전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으러 왔다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가버렸습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 말씀했을 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어라는 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팔린 게네시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다시 출생한다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인이 다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과 저도 변하고 이 온 우주 만물도 다 새롭게 될 것입니다. 변화는 사람이나 한 성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새로워질 것이요. 또 이 새로움은 전 피조물에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서 그 바라는 것도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로 단대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이르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재림과 더불어 지금의 창조 상태, 더럽혀진 상태가 완전히 해체되고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될 것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주인공이 누구냐? 누가 이런 변화를 초래하게 만들 수 있는가? 말씀으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단지 피조 세계만을 가리키는가 아니면 신령한 영역까지 다 포함하는 것을 가리키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 천국을 자꾸 다른 데 있는 장소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리사이클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 지구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 지구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천국 하면 여기를 저 떠나서 저 어디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신세계를 준비해 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굳이 그런 방식이 아니라도 지금 이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얼마든지 이 땅에 도래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실제 영역만을 가리키든지 신령한 영역까지 가리키든지 우리는 다 알 수 없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이 근본적인 변화를 겪게 됨으로써 결국은 이전 것은 생각나지도 않고 마음에 기억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곧 새 예루살렘의 창조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는 더 이상 그 성에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보시면 곡소리가 나죠. 병원에 가보시면 아야아야 하면서 신음하죠. 거기에 있으면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아요. 환우를 심방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진통제를 놔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어지면 우는 소리, 부르는 소리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은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들인데 슬픔과 수치 대신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즐거움의 본질이 될 것이라, 백성들 자체가 기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새 예루살렘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데, 이런 방식대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한 다음 곧바로 2절에 들어가면,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새 예루살렘은 예비한 것이고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비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을 가리킵니다.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그 역사 전 과정을 말씀한 것이고, 이제 준비되었던 것이 실제로 드러나는데 그 온전함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던 에덴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참된 통치 아래에서 동물과 인간 그리고 온 우주가 반목과 악의를 내버리고 이제는 종말에 새 질서와 평화를 누리게 될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그 백성을 기뻐하신다고 19절에 말씀했는데,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서 기쁨을 얻으실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망가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일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에 임마누엘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인생이 겪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보시면서 매우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리함이 몇 번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들 가운데 환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의 진전을 통해서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본래 주고자 하신 그 충만한 복이 피조세계에 임하게 된 것이고, 무엇보다 반역했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이런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쁨과 즐거움은 일시적이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여기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는 이 단어 18절과 19절에 세 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이 기억나지 않을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아쉬움, 안타까움 이런 정서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토마스 보스톤의 인간 본성의 사중 상태라는 책에도 언급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천국 가면 내 사랑 아내나 남편이나 혹은 자녀가 혹시 구원받지 못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런 곳은 천국이 아니겠지요. 그때는 더 이상 혈연적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마치 나사로가 음부에 있는 부자를 바라보듯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에 대한 모든 기억은 완벽하게 지워질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예사야는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날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겪는 슬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태어나서 죽은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계시죠.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한장로님 유고를 매장하러 저희가 시안공원에 갔었죠. 경기도 광주에. 그때 한장로님 유고를 매장하는데 저 위쪽에 한 젊은 처자가 무덤에 와 있었습니다. 그 무덤은 어떤 무덤이냐? 그 여인이 낳은 아이였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식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군가 태어나서 백세에 죽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백세에 죽어도 젊은 나이에 죽은 사람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씀했고 상당한 나이에 이르러도 결국에는 근데 죽는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연 죽음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으니 이 새하늘과 새 땅이 과연 이 죽음이 있는 곳이 과연 새하늘과 새 땅이 맞겠느냐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묘사는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라고 신학자들이 말하기도 합니다.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는 무천년설을 믿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땅에 오시는 것 즉시 그 천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홍수 전에도 800살, 900살씩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과연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때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본문 20절 이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상징적으로 이해됩니다.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라는 말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22절에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원과 같겠고라고 말씀했죠. 나무는 수백 년씩 삽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백세 정도는 아니고 수백 년 산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노아홍수 전에 800살, 900살씩 살았거든요. 그럼 그때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때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상징으로 이해됩니다. 장수, 번영, 자녀의 복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질병이나 때이른 죽음이나 그로 인한 슬픔과 고통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분명하게 확인해 주고 있어요. 21장 1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언급했죠. 2절에서 새 예루살렘을 언급했죠. 21장 4절에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의 도움을 받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는 이를 통해서 일어난 땅의 회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정착되어서 전쟁은 사라지고 모두가 다 번성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건축한 가옥은 그대로 남아있고 외국인에게 타인에게 건축한 집을 빼앗기는 일이 없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자신이 어렵게 농사를 해서 지은 농작물을 빼앗기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재배한 그 사람이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가리킵니까? 언약의 저주가 사라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집을 지었을 때 누군가가 자신이 지어놓은 집에 살게 되고, 포도원을 가꾸었지만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리하여 실컷 했던 수고가 헛수고로 돌아가는 것은 언약의 저주예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아모스 5장, 미가서 6장, 스바냐 1장 다 각각 자신이 수고한 것을 먹는 것은 복이지만 자신이 수고한 것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언약의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진정한 복이 주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3절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을 언급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허망한 것이 무엇입니까? 10년, 20년씩 열심히 공을 들여서 무엇을 했는데 이게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 전체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었던 사도 베드로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언급하는데 24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와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아시지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는 어느 때지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나 본문 24절을 잘 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되면 겸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조건이 충족될 필요도 이유도 없는 이상적인 세상이 건설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미리 아시고 해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기 전에,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이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창세기 24장에 나타나죠.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았던 충성스러운 종, 하란 땅에 가가지고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기다리며 기도했죠. 내가 물을 좀 달라 하면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 열필에게도 물을 주는 그 사람이 곧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의 아내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동이를 옆에 끼고 나타난 거예요. 기도응답이 이루어졌죠. 물을 달라 그러니까 그 종에게도 주고 낙타 열필에게도 물을 길어줬습니다. 낙타가 한 번에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낙타가 한 번에 100리터를 먹습니다. 2리터짜리 50개를 먹어요. 그게 열필입니다. 그러면 물을 얼마나 길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따라서 그 내용은 단지 기도가 응답되었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 헛됨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임하심은 우리의 부르짖음의 결과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탄원과 우리의 탄식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탄식과 탄원이 필요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게 될 것을 24절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신적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 기억나죠?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말씀. 그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뭐 뛰놀고 뭐 사자굴에 독사굴에 손을 놓고 그 말씀 아시죠? 그런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여기도 지금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 동물이 갖고 있었던 난폭한 성향, 이기적 성향이 사라지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에덴의 상태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세계가 참된 평화와 조화가 넘치는 이상적 나라가 건설될 것을 말씀한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도 실제적인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상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징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아요. 그것은 제가 25절에서 조금 있다가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리, 사자, 뱀은 실제 동물을 뜻할 수 있고 또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집어삼키고 약탈하고 해를 끼치는 이 세상의 악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위협하는 위협 세력이 사라져야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바뀐다. 자연도 바뀌고 사회도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자연이 인간에게 위협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쓰나미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로 때로는 수십만 명씩 폼페이 화산 폭발 그 다음에 동남아 쓰나미 수십만 명씩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다. 자연악이 존재하는 세상이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생각하지 마시고 의와 생명에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생명신학, 신학자들이 저는 뭐 좀 불만인데요. 사실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위한 신학을 하면 돼요. 근데 뭐 어쨌든 뭐 생명신학회 뭐 그런 것도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데 제가 다 비난할 마음은 없지만 생명신학 뭐 따로 어떻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하지요? 종이컵도 함부로 쓰지 않고 두루마리 휴지도 많이 쓰지 않고 함부로 자연을 더럽히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이 사는 환경도 새로워지고요. 실제로 물리적 환경도 새로워지고 정돈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질서도 생깁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지막에 보니까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이 맨 마지막에 나타나고 있죠. 제가 앞서 사자, 뱀, 이리는 실제 동물을 뜻할 수도 있지만 집어삼키고 약탈하고 해를 끼치는 이 인간의 죄된 본성,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렇게 이해되는가?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라는 이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에덴 동산에 뱀이 침입했습니다. 모든 눈물의 원천인 뱀이 에덴 동산에 침입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문제 삼으시고 뱀에게 저주를 선언했죠.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흙을 먹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뱀은 개구리를 먹지 흙을 먹지 않아요. 이 말은 비유입니다. 패배한 장수가 승리한 장수 발 아래 엎드려 입을 땅에 대는 패배와 굴욕을 상징하는 거예요. 잠시 사탄이 노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한 것입니까? 사탄이 패배를 당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말씀 위에 있는 말씀을 단지 실제적인 말씀으로만 이해할 필요는 없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가?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 하나님의 역사를 진전시켜 오신 마지막 결과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9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의인의 중보 기도 그리고 용사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60장부터 62장을 보시면 시온의 영광스러운 회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3장 1절부터 6절에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대적 세력의 대표를 할 수 있는 에돔, 즉 구속 역사를 방해하는 악의 세력을 처단하는 장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도즙 틀을 밟는 장면이 나타났죠. 그리고 63장 15절 이하에서는 예전에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의인들의 이 강구, 중보 기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진척 안에 의인들의 강구,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진척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면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성취죠. 다른 한면으로 보면 의인의 탄식, 의인의 부르짖음의 응답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잘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9절과 8장 4절을 보시면 성도의 기도, 순교자들의 피 묻은 그 기도가 상달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 책임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결과물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지자는 보라 내가 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느니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창조라는 이 단어 창세기 1장 1절의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신적 창조, 인간도 뭘 만들어내죠? 인간이 창조할 때는 절대로 이 단어를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때 이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주권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원인인데, 그렇다면 성도의 간구와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면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하는 주 기도로 기도를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고 간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리가 없어요. 너희들은 그냥 넋 놓고 있어라.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어요. 여러분들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와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대개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보시면 그래요. 본인이 갖고 있는 신학을 신앙으로 드러내요. 그래서 뭐 입으로는 막 신학을 막 말해도 기도하는 일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드러나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성경은 주권적으로 일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의 탄식하는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실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인간의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모든 일을 다 하시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다 선택하고 결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전도 초청주의를 행사를 한다.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고 직접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교회로 오라고 말하지 않으면 한 사람도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깁니다라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사람이 몇 사람 등장하지 않아요. 따라서 새하늘과 새 땅이 결국은 도래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 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기 때문에 더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더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되고 더 청빈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거룩한 열매를 드러내야 돼요. 한 번 오면 가는 인생입니다. 자, 우리 안철수 장로님, 사랑하는 우리 김태훈 성도님, 사랑하는 우리 박미 성도님, 우리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분이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죠. 우리의 존재성은 언젠가 그냥 어디 갔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우리는 훅 하고 불려가는 바람처럼 사라져 버릴 존재입니다. 무엇에 더 연연하시겠습니까? 무엇에 삶의 무게를 두고 사시겠어요? 자존심 싸움 하시겠습니까? 체면치레 하시겠습니까? 더 많은 돈과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일에 여러분들 정성과 힘을 다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공부 대충하고 사업 대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죽도록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좀 더 넓은 평수 아파트 살고 싶으세요? 세컨하우스 가지고 싶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와 이길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도래할 것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7절은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이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본래는 왜냐하면 보라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돼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거기 있어요. 이 말은 앞구절인 16절의 근거가 17절이다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쭉 말해왔던 문단 전체의 근거. 왜냐하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단지 16절의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아니에요. 이것은 논리적인 근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17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의 원인인가? 어떤 말씀의 근거인가? 어떤 말씀의 결과인가? 이사야 56장 1절 말씀의 결과입니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말했죠. 구원이 가까이 왔고 공의가 가까웠다 그랬죠. 진정한 정의와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라 그랬죠. 참된 구원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56장 1절에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근거하면 17절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정의를 행하고 왜 우리가 공의를 행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보라,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이니.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서 2장 11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우리를 기르신다 그 말이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어떻게 산다고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로서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구주 예수님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현재의 삶은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는 거예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리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대충 신앙생활하고 사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많은 신자들이 그렇게 삽니다. 종교적인 일을 하니까 본인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은 신앙의 견지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드린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고 말씀했죠. 첫 번째는 죄와 상관있게 나타나였지만 두 번째는 죄와 상관없이 나타나신다. 바로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이라면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정예배 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오신 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 뭐 그냥 몸도 피곤한데 있지 뭐. 또 인터넷으로 예배 참여한 분들 중에 뭐 오늘 재미있는 뭐 스포츠 경기는 없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이스 다 끝났나요? 뭐 하여튼 동계올림픽 뭐 그거 볼까 그러다가 아 그래 예배 드려야지 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삶은 대부분이 선택과 결정의 과정이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을 책임지는 과정이에요. 잘 선택하였으면 잘 선택한 것으로 오랫동안 유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잘못 선택하였으면 잘못 선택한 결과를 오랫동안 치러야 될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선택은 어떤 선택이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사느냐, 공평과 정의를 행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가 하는 이 여부에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현실 세계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런 면에서 신자는 종말론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항상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되는가? 먹고 사는 문제, 맨날 그 문제, 누구나 다 걱정하는 문제, 안 믿는 사람도 다 예비하는 문제, 노후, 뭐 자녀 기르는 거. 예수님 사람들 노후 준비 잘 해야 돼요. 저축하시면서 자녀들 잘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고 해서 그분에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죄송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날 그는 어디에 들어가지요? 음부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름지기 마지막 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인간이 미래지향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궁극적 관심을 가져야 될 이유는 옛 인류 시조 아담 때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향수가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도래하면 현실 세계에서 겪는 모든 수고와 고통과 무거운 짐들, 불안과 염려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고 진정한 평안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신자는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때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선택을 하면 장래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악한 행위들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다고 장래에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행한 선에 대한 결과가 그 당장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 장래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죠? 은밀하게 행한 선과 악,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겨울에 후 하고 입김을 불면 하얗게 보이죠. 낮이 되면, 봄이 되면 후 하고 불어도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근데 추운 심판의 겨울이 닥치면 보이지 않았던 입김이 보이는 것처럼 은밀하게 선한 악과 선의 결과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장 행한 선에 대한 보상이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행한 악에 대한 징벌이 실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이 담대한 상태에 있지 마시고 겸손과 온유로 무장하고 경건과 절제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과 결정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인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얼마나 즐거우고 기쁜 나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성경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겨두신 것은 이 땅을 살면서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말씀으로 위로받기 위함임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구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간직한 자로서 마땅히 추구하고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면서 그렇게 우리 영혼의 무게중심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화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의 본성이 추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방향도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주의 뜻을 할 수 없어서 행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면서 주께서 내신 그 길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선택이 앞으로 우리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르짖는 저희들이라고 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도 감당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이야기해서 참으로 올바른 균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이런 자소의 태도를 가지고 힘써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그래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부르짖음도 없는 하나님의 신적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정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귀한 헌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될 복도 크지만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주님 앞에 드린 이 귀한 헌물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 귀한 헌물이 주의 선한 뜻 가운데 아름답게 소용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저러한 삶의 고통과 어려움들, 마음의 시험들, 얽매기 시험 모든 것들 다 털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든 경주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